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4일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총 833명으로 증가하고 사망자도 8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는 18명에서 2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는 대구 41명, 경북과 부산이 각각 12명, 경기 2명, 서울과 대전, 울산에서 각각 1명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한 진원지로 대구의 신천지 예수교회가 지목받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 예수교회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 이탈리아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785명의 감염이 확인되고 12명이 숨졌으며 이탈리아에서는 최소 200명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4명이 숨졌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7만 7천여 명, 사망자는 2,5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23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에 큰 지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염병 사태가 국제경제와 물자 조달에 비극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코로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이 무역합의에 따라 더 많은 미국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누신 장관은 몇 주 안에 미국은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 더 많은 자료에 근거해 더 나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중 2단계 무역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별도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누신 장관은 이번 사태로 대기업들은 물자 공급과 관련해 단기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23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내게 있어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김 위원장의 회담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사진을 찍기 위한 기회였을 뿐 회담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외교적인 일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진행한 네바다주 코커스를 포함한 세 차례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실시된 이란 총선에서 총의석 290석 가운데 보수 강경파가 210석 이상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미국에 대한 이란의 외교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전망입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지지하는 중도 개혁파는 이번 총선에서 20석 정도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선호하는 로하니 대통령과 그의 지지 세력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관측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 투표율은 42%를 조금 넘어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지나치게 강조해 이란인들이 투표장으로 가는 것을 만류한 외신 보도를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24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시리아 목표물을 공습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전투기를 동원해 가자 지구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외곽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라믹 지하드 측은 성명을 통해 다마스커스에 대한 공격으로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이 전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이슬라믹 지하대의 로켓 포공격에 대한 반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과 가자 국경에 폭탄을 설치하려던 팔레스타인 군인 한 명을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3일 이슬라믹 지하드가 최소 20발의 로켓포를 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슬라믹 지하드 측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군인을 사살하고 그 시신이 이스라엘군 불도저 앞에 매달려 있는 마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가 24일 전격 사임했습니다. 마이티르 총리는 이날 발표한 두 줄짜리 성명에서 에압둘라 국왕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훈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전역에서 크게 확산해 한국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석형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1년을 맞아 준비한 VOA의 기획보도,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미북 협상 장기 교착 상태 시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와 황해도 지역에 비와 눈이 시작돼 낮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다가 평안도는 오후에, 황해도는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전이 영하 12도로 시작하고 원산과 해주 용현은 6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삼전이 0도, 해주와 용현은 12도로 모두 영상권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전역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중국 다음으로 많아진 가운데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늘고 있고 한국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전국적인 감염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확산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사례가 많은 데다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도 현재 만 명이 넘고 있어 확진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대응 총괄기관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4일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석형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입니다.
이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발병 초기에 전염력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르다며 지역적 전파에서 전국적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건수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20여 건에 그쳤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대구의 신천지교회 신자들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에 따르면 24일 현재 전체 확진자 수는 830여 명으로 전날에 비해 하루 만에 231명이 추가됐고 이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가 450여 명에 달합니다. 지역적으로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확진자 수가 총 680여 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80%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신천지교회 본거지인 경상북도 청도와 대구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국 17개 광역도시 전체에서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 수도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내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24일 현재 확진자 7만 7천여 명에 사망자 약 2,600명을 기록한 중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군부대 내 감염 확진자도 육군 4명, 해군 1명, 공군 1명, 해병대 1명 등 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방부는 모든 야외 훈련을 금지하는 한편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만 7천여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병사들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없다고 주한미군 사령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내에서 감염 사태가 확산되면서 한국 당국은 전국 각급 학교에 개학일을 일주일 연기했고 한국 국회가 폐쇄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종교 집회 등 대부분의 활동이 취소됐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주의 강화를 의미하는 미국 정부의 2단계 경보는 여행 금지는 아니지만 자제를 조언하는 것입니다. 또 주한미군은 모든 장병에 필수적이지 않은 대구 방문을 금지하고 기지 외 활동도 최소화했습니다. 미군 장병 가족이나 군무원 등 직원들에게도 대구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미국령 사모아 등 6개 나라가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또 브루나이와 영국, 오만, 에티오피아, 카타르 등 한국인들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한연합훈련을 취소할 가능성을 묻는 VOA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4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830명을 넘어선 가운데 주한미군사령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단계를 높음으로 격상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제주 해군부대 소속 장병이 20일 첫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2일부로 전역 전 휴가나 경조사 휴가를 제외한 모든 군 장병의 휴가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역 전 휴가를 앞둔 장병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연지 이번 주로 1년을 맞습니다. 이 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미북 양측은 지난 1년간 협상은커녕 만남조차 거의 없었고 북한은 사실상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VOA는 하노이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서 미북 협상의 현주소와 향후 진전 방향을 살펴보는 5차례의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하노이 회담이 어떻게 미북 간 장기 교착의 시발점이 됐는지 전해드립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1년 전인 2019년 2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첫 번째 정상회담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며 이번 회담도 같거나 더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튿날인 28일 분위기는 돌변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전에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마친 뒤 당초 예정됐던 업무오찬과 하노이서는 공동서명식을 취소하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보다 2시간 앞당겨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의 합의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기본적으로 북한은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는 모든 핵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는 비단 영변 핵시설 폐기만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은 숙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요구한 것은 완전한 제재 해제가 아니라 부분적인 제재 해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외무상은 유엔 제재 일부를 해제하면 영변 핵시설을 미국 전문가 입회 아래 완전히 폐기한다는 게 북한의 제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노이 정상회담은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과 제재 완화와 단계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이 극명하게 충돌한 회담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예상과는 달리 회담은 결렬로 끝났습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대행은 미북 양측의 견해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e U.S. probably underestimated, you know, what the North Koreans were going to want in exchange for that. And the North Koreans have
특히 북한의 기대가 컸던 대반에 미국이 제시한 상응 조치는 북한이 보기에 너무 적었던 것이 결렬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말로 못 박았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후 두 달이 지난 5월 4일부터 대구경 장거리 방사능 도발적인 행태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하는 작은 미사일 시험에 다른 시험은 하지 않았다며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계속 대화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북 간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튼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하러 앞둔 6월 29일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비무장지대 DMZ 회동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북한도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즉각 호응했고 이튿날인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2, 3주 안에 양측 협상팀이 만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s going to happen is over the next two or three weeks the teams are going to start working to see whether or not they can.
하지만 2, 3주라던 미북 실무 협상이 실제로 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다시 문제 삼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계속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월 14일 BOA와 인터뷰에서 조만간 실무협상이 시작되길 바란다며 핵심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what we're looking for, what President Trump called the big deal when he met with Kim Jong-un in Hanoi is to make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촉구했던 빅딜은 핵 포기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며 그 이후에 다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북 실무 협상은 스웨덴의 중재로 판문점 회동 이후 석 달 만에야 겨우 열렸습니다. 스톡홀름 교회에서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북한 측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마주 앉았지만 결과는 결렬이었습니다. 북한의 김명길 대사는 협상 결렬 직후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2주 뒤에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의 중재안도 거부했습니다. 이후 자신들이 못 박은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자 대미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이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12월 3일 발표한 담화에서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위협했습니다. 동시에 무력 시위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11월 13일 한국 방문 직전에 외교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면 군사연습 태세를 다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일부 유럽연합 국가들의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대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켈리 크래프트 유엔 대사는 북한의 행동에 병행적 동시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에서 유연한 대처를 할 준비 역시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ready to take actions in parallel and to simultaneously take.
하지만 북한은 안보리 회의를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화 제의도 일축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한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 대표의 공개적인 대화 제의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지난 연말 북한이 위협했던 크리스마스 도발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2020년 새해 들어서도 미북 간 장기 교착 상태가 해소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새해 첫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대신해 나흘 동안 진행됐던 노동당 전원회의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소련.
북한은 또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는 척하면서 제재를 계속 유지해 북한의 힘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후 전략 무기를 공개하거나 특별한 도발에 나서지 않았고 미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나 비난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사실상 국경 통제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벌이면서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인 올해 국정연설에서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과 협상을 맡은 실무자들이 최근 다른 자리로 옮기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관심을 잃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북한과 대화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1일 공개 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존중하길 원하고 우리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the negotiations that lead to North Korea honoring the commitment that Chairman Kim made in Singapore and the commitment he made in Singapore.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간 교착 상태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현 단계 만족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은 북한 측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하노이 미북 2차 정상회담 1년을 맞아 VOA가 준비한 기획보도. 내일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톱다운식 정상회담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실무진 대부분을 교체했습니다.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데 따른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협상단 교체가 미북 양측에서 잇따랐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1일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유엔 특별정무 차석대사에 지명했습니다. 웡 부대표는 2017년 12월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에 임명된 이후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고 최근까지도 한국과 러시아 등을 방문해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웡 부대표에 앞서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 또 다른 미국 측 주요 실무자였던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특사가 지난달 유엔 특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램버트 특사는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미북 실무협상에 차석 대표로 참여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실무자뿐 아니라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고위 외교라인에서도 교체와 이동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실무협상을 전담했던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지난해 12월 국무부 부장관에 임명됐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대북특별대표도 겸하고 있지만 국무부의 2인자인 그가 대북협상에만 집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격 경질된 상황이어서 사실상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제외한 미국 측 대북협상 관련 인사 대부분이 북한 문제에서 멀어진 셈입니다. 북한도 하노이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대미 협상 라인이 대거 교체됐지만 교체 성격은 미국과 다소 달랐습니다.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하노이 회담 직후 대미 협상에서 제외되고 통일전선부장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이후 대미 협상 주관부서가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옮겨가면서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대미 외교 전면에 나섰지만 이들 역시 지난해 말 경질됐습니다. 신임 외무상에는 조국 평화통일위원장을 지낸 군부 출신 리선권이 임명됐지만 그가 대미 협상에 직접 나설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노이 협상팀의 일원이었던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과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도 협상팀에서 제외됐고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비건 대표의 상대로 스톡홀름 실무협상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의 협상 실무진이 교체된 것은 비핵화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에이브라임 덴마크 윌슨 센터 국장은 북한과의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이 기대감을 거두고 있다며 유능한 외교 인재를 다른 현안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shows to me that there's a reduced expectation.
반면 북한의 협상팀 교체는 결과에 대한 문책의 성격이 더 강했고 교체를 통해 협상의 우위에 서거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실무협상단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뿐 재량권을 가진 협상가들이 아니라면서 북한 측 실무진 교체는 협상 진행과 관련한 김 위원장의 의중을 드러내는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They are putting people in position of these negotiations. These are not decision makers. They will operate within.
전문가들은 미북 양측의 협상단 교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 협상 교착에 따른 내부 강경파의 불만을 고려해야 하는 김 위원장의 국내 정치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 모두 현 상황이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23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샌더스 의원은 내게 있어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사진을 찍기 위한 기회였을 뿐 회담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종류의 외교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공익재단 법인인 사사카와 평화재단이 일본 정부가 피폭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언했습니다. 북한과의 제안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일본의 사사카와 평화재단이 새로운 원자력 핵비확산에 관한 이니셔티브 연구회 명의의 제언을 21일 발표했습니다. 재단 측은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지원과 동북아시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4개 항목을 제언했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이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교섭을 개시함으로써 미한일 협력하에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교섭의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의 비핵화 검증에 적극 공헌하고 세 번째로는 냉전 직후 미국과 러시아가 운영했던 협력적 위협 감축 프로그램을 참고해 미한일 중심의 북한판 CTR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번째로 북한의 핵개발에 종사했던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재고용과 비군사 분야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1년의 합의를 토대로 비핵화 교섭의 최종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실현을 향해 착실히 일관된 방침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정체의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다자간 검증 제도를 제안하며 국제원자력기구와 함께 핵보유국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비핵보유국이 참가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전역의 핵 위협 감소, 그리고 이 지역의 새로운 평화와 안전 보장에 다자간 틀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 핵 위협 감축을 위해 미중러 3국의 핵군 측의 강력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목표를 지속 가능하게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다자간 안전보장의 기틀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단 측은 이런 검토를 위한 향후 5년에서 10년의 안전보장 정책과 관련해 핵무기의 역할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관한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비핵화는 동북아시아 지역 모든 나라들의 공동의 도전과제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또 한일 정보공유협정 지소미아가 미한일 이익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워싱턴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21일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의 인도태평양 전략 인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석좌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북한과 중국의 오랜 동맹 관계로 인해 동북아에서 북한의 핵 확산이 방치될 가능성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 비핵화는 모두에게 공통된 도전 과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non-proliferation issue is a common challenge that we all share.
북한이 조만간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없으며 외교적 노력을 시작한다고 해도 매우 긴 과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또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한국과 일본도 핵무기 개발을 논의하길 원할 것이라며 이는 분명 중국의 이해관계를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영내 안정 차원에서 북한 너머의 핵 확산을 막을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중국과 계속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일이 중요하다고 크로닌 석좌는 강조했습니다. 최근 성능 개량과 한국 내 이전 배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 문제에 대한 VOA의 질문에는 한국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어망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또 이날 토론회에서 한일 정보공유협정 지소미아는 미 한일 모두의 이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gain, then, you know, the intelligence sharing agreement known as the GSOMIA acronym.
미사일 시대에 실시간으로 일관성 있게 공유되는 정보가 없는 상태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간의 기술관료적 관점에서 그리고 작전상의 협력의 관점에서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슬럿 오가르드 허드슨 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일본, 아세안 회원국, 호주 등이 미국의 동맹이자 전략적 동반자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들이 모두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y would be a country such as Japan. It would be South Korea.
하지만 이런 상태는 미국과 중국이 국제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매우 건강한 과정이라고 오가르드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의 육군과 공군, 해군 장관이 한 목소리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각 군의 핵심 기술로는 우주 기술과 장거리 미사일 정밀 타격 능력 등이 꼽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 육군과 공군, 해군 장관이 미국 국방 전략의 핵심은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21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미국의 국방 전략과 국방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바라 바렛 미 공군 장관입니다.
I think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our national defense strategy. If it's a world against us, we
미국 국방 전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동맹이며 만약 미국이 전 세계와 맞서 싸운다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동맹과 동반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렛 장관은 구체적으로 미한 동맹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았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다자 동맹 외에도 양자 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bilateral partners that we really count on. We depend upon. They depend upon us. And it brings strength to us.
미국은 양자 동맹국들이 있고 미국은 동맹국에 동맹국은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계가 힘을 주고 군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모들리 해군 장관 대행은 미국은 혼자 싸울 수 없고 혼자 싸우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혼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can't fight alone. We won't fight alone. We won't win.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군의 핵심 기술 분야로 우주군 분야와 정밀 타격 능력 등이 꼽혔습니다. 바렛 공군 장관은 미 공군의 최대 관심 분야로 우주군을 꼽았습니다.
Space is invisible to most of us most of the time.
우주는 대부분 거의 보이지 않는 분야이지만 사실은 어디에나 있는 것으로 모두가 사용하고 있고 우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주야말로 방어를 위해 관심을 집중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refore, space domain is an important place for us to be paying attention to defending.
라이언 맥카시 미 육군 장관은 육군의 결정적인 기술은 장거리 미사일의 정밀 타격 능력이라며 이것이 육군의 최우선 순위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Long range precision fires and it's our number one priority.
맥카시 육군 장관은 접근 불가 지역에 대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it helps envelop battle space from places where if you can't get a ship in there, if you can't get an airplane in there, but you can take out those SAM sites.
비행기나 배를 이용해 접근할 수 없을지라도 장거리 미사일 타격을 통해 해당 지역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맥카시 육군 장관은 남중국해나 북동 유럽 지역을 이에 해당하는 지역의 예로 들었습니다. 모들리 해군 장관 대행은 해군에 있어서 디지털 현대화 작업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야는 민간 부분에 적어도 15년 이상 뒤처진 분야라며 이에 대한 집중과 개발을 통해 해군의 준비태세와 대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의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에 여전히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서 즉각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회원국들에게는 불법적인 대북금융거래 차단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돈세탁과 테러 비확산 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해 북한의 위험 등급을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유지했습니다. FATF는 20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1차 총회에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ATF는 또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원국과 관련 기구들은 금융기관들이 대북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각 회원국들이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금융기관들은 북한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WMD 확산 자금 조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회원국들은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자국 내 운영되고 있는 북한은행의 지점이나 자회사, 대리사무소를 폐쇄하고 북한은행과의 대리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FATF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국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지난 9년간 북한에 대한 최고 수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FATF는 이번 총회에서 이란을 북한과 나란히 대응조치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일한 대응조치국이었던 북한과 더불어 이란은 경제제재 등 최고 수준의 경계를 받게 됐습니다. FATF는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WMD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기구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39개 나라가 가입해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 석탄 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석탄 밀수출로 번 돈이 3억 7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석탄 밀수출에 매달리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석탄 수출의 중요성에 눈을 뜬 것은 2000년대 중반으로 보입니다.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석탄 수출은 미미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8년 북한의 석탄 수출 규모는 2만 7천 톤, 액수로는 34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뒤인 2007년 북한의 석탄 수출은 1억 6천만 달러로 급증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2억 달러, 그리고 2010년에는 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2011년에는 무려 11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습니다. 북한 지하자원 전문가인 한국의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석탄 수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중국의 석탄 수요 증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자체에 있는 무연탄이라 할지면 베트남 이런 쪽에서 이 무연탄을 수입해서 쓰거나 또 자체 생산한 걸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베트남 쪽 이쪽에 이제 가격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옆에 이제 무연탄이 많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게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났던 거죠.
석탄 수출이 황금알을 낳는 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북한의 권력기관들이 앞다퉈 석탄 수출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실권자였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군부 그리고 노동당 조직과 돈주들이 석탄 수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평양에는 석탄 수출을 둘러싸고 이권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장성택이 더 많은 석탄 수출 이권을 차지하려고 하자 다른 쪽에서 반발하고 이는 장성택 숙청의 빌미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2013년 12월 이뤄진 장성택 숙청 판결문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판결문을 보면 장성택은 석탄을 비롯한 귀중한 지화자원을 망탕 팔아먹도록 하여 신복들이 거강꾼들에게 속아 많은 빚을 지게 만들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국가 재정관리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매국 행위를 함으로써 주체 철과 주체 비료.
한국의 남재준 국정원장도 당시 국회 보고를 통해 장성택이 석탄 관련 이권에 개입했다가 숙청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정청래 전 의원입니다.
기관 간 이권 갈등 및 장성택 측근의 월권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김정은의 이권 개입 조정 지시가 거부되자 유일영도 위배로 결론을 내려서 숙청을 했다.
당시 북한 수뇌부는 장성택을 반당 종파 행위로 몰아 처형했지만 실제로는 석탄 수출을 둘러싼 이권 다툼이었다는 겁니다. 장성택 숙청 이후에도 북한의 석탄 수출은 계속됐습니다. 2013년에는 13억 달러, 2014년에는 11억 달러, 2015년에도 10억 달러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습니다. 석탄 수출이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이자 경제를 지탱하는 돈줄이 된 겁니다. 그러나 석탄 수출은 2017년 9월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중단됐습니다. 북한이 그해 20여 기의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자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돈줄 차단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해 8월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과 철광석 그리고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결의 2371호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석탄을 비롯한 북한산 광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석탄 수출이 중단되자 북한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석탄과 철광석은 북한 총 수출의 40%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또 석탄 수출로 번 돈이 노동당과 군부, 국영기업, 돈주, 장마당, 광부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석탄 수출이 중단되면서 북한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을 통해 돈이 들어오지 않자 탄광을 운영하던 군부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간부 출신 탈북민 장진성 씨입니다.
지금 군이 군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 경제의 상당수가 그 석탄을 그 독점권을 군에게 줬기 때문에 그 석탄을 팔아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외화로 군복천이나 그다음에 이런 거기에 필요한 군수물품들을 사올 수 있는데 이 석탄이 끊기다 나니까 군 경제가 많이 그 망가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부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 수출길이 막히자 수만 명의 광부들이 장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을 것이라고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은 말했습니다.
중국 수출로 해서 생산량이 50% 정도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사실 5만 명은 나가야 되지 일 않고. 그런데 이제 이 50% 그 인원들이 전부 나가지는 않고 거기에 꼭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인력도 있어야 되니까 유휴 인력은 그 사람들은 이제 장마당 가서 이 다른 일로 해서 일을 하고 그 돈을 벌,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평안남도의 순천 탄광과 개천 탄광 등 640여 개의 크고 작은 탄광에서 10만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탄 수출길이 막히자 북한은 밀수출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황해북도 송리만과 평안남도 대안과 남포 같은 항구를 통해 석탄 밀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석탄을 해상환적 또는 원산지를 바꾸는 방식으로 밀수출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7년도에는 러시아 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석탄 3만 5천 톤이 한국으로 반입돼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석탄 밀수출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북한의 화물선 YG 어네스토는 남포항에서 석탄 2만 6천 톤을 싣고 밀수출하려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적발된 데 이어 미국에 의해 압류됐습니다. YG 어네스토는 이후 경매를 통해 매각됐습니다. 석탄 밀수출이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보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1월부터 8월까지 370만 톤의 석탄을 밀수출했습니다. 유엔은 이 같은 석탄 수출로 북한이 3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석탄 밀수출 규모가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수출액이 2억 달러 정도인데 석탄 밀수출로 3억 7천만 달러나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North Korea exported, I figured out it was about half. So the if this new data
동시에 이는 석탄 수출 중단으로 인한 타격이 크고 외환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라고 최경수 북한 자원연구소 소장은 말했습니다.
외화 수급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수출을 제일 많은 그 지하자원 수출을 다 막았으니까 그때 그 금액을 충당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한 3년 가까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타격이 심했겠죠.
석탄 수출은 미북 간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 석탄을 비롯한 핵심 제재 5개를 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비밀 핵시설까지 폐기할 것을 요구해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미북 양측이 석탄 수출 금지를 비롯한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비핵화 협상은 장기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평안남도 지역 일부 지역에 비나 눈 내리겠고 오후에 그칩니다. 특히 평남 지역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5도, 낮 최고 10도입니다. 남부도 아침에는 5도, 낮에 11도. 양덕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는 4도. 신의주 아침에는 1도, 낮에는 10도. 수풍은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8도로 모두 영상권입니다. 자강도 지역은 흐립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가 영하 10도, 강계는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는 5도에서 7도 사이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비는 밤에 그칩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6도, 사리원도 아침에는 6도, 개성은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기온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강원도와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 내리다가 오후에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고 밤에 그치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도 비 때문에 6도로 유지됩니다. 장전은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7도입니다. 함경남도의 함흥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5도. 장지는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0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4도. 풍산 김영권 지역은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0도. 제산은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고 서해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B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7465, 9800, 997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4일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총 833명으로 증가하고 사망자도 8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는 18명에서 2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는 대구 41명, 경북과 부산이 각각 12명, 경기 2명, 서울과 대전, 울산에서 각각 1명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한 진원지로 대구의 신천지 예수교회가 지목받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 예수교회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 이탈리아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785명의 감염이 확인되고 12명이 숨졌으며 이탈리아에서는 최소 200명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4명이 숨졌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7만 7천여 명, 사망자는 2,5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23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무느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염병 사태가 국제경제와 물자 조달에 비극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코로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이 무역합의에 따라 더 많은 미국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느신 장관은 몇 주 안에 미국은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 더 많은 자료에 근거해 더 나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중 2단계 무역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별도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느신 장관은 이번 사태로 대기업들은 물자 공급과 관련해 단기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23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내게 있어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사진을 찍기 위한 기회였을 뿐 회담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외교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진행한 네바다주 코커스를 포함한 세 차례 경선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실시된 이란 총선에서 총의석 290석 가운데 보수 강경파가 210석 이상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미국에 대한 이란의 외교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전망입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지지하는 중도 개혁파는 이번 총선에서 20석 정도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선호하는 로하니 대통령과 그의 지지 세력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관측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 투표율은 42%를 조금 넘어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지나치게 강조해 이란인들이 투표장으로 가는 것을 만류한 외신 보도를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24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시리아 목표물을 공습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전투기를 동원해 가자지구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외곽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라믹 자하드 측은 성명을 통해 다마스커스에 대한 공격으로 두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이 전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포 공격에 대한 반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과 가자 국경에 폭탄을 설치하려던 팔레스타인 군인 한 명을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3일 이슬라믹 지하드가 최소 20발의 로켓포를 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슬라믹 지하드 측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군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이 이스라엘군 불도저 앞에 매달려 있는 처참한 모습에 화가 나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하티르 모하만 말레이시아 총리가 24일 전격 사임했습니다. 마하티르 총리는 이날 발표한 두 줄짜리 성명에서 에압둘라 국왕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